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10절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마땅히 모든 신자들이 알아야 할 바로 정리해 놓은 대여림 문답 공부를 먼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붙들어 주셔서 사람이 고안해낸, 만들어낸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영원히 존속될, 존재할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의 의무에 관해 우리에게 지침으로 주신 주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간구의 내용,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죠. 어제까지는 서론을 살펴봤고요. 간구의 내용을 우리 공부한 것처럼 내용으로 나누면 여섯 가지인데, 오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여림문답 190문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 간구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첫째 간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의 이름들, 속성들, 규례들과 말씀, 사역들과 자기를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력 있게 하시며 자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무신론, 무지, 우상 숭배, 신성 모독과 그에게 모독되는 모든 일을 막고 제거하시며 그의 주권적인 섭리로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지도하시고 처리하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간구의 내용, 기원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주기도는 워낙 우리에게 익숙해서요. 익숙하다 보면 또 문자, 우리에게 익숙한 그 문자에 종속돼서 거기에 젖어 있어서 그 의미를 발견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번역이나 영어 번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요. 새 번역을 보니까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면 익숙하기도 하고 조금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이제 번역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도록 주님이 가르치셨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게 사실은 이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보면 조금 새롭게 다가오고 어쩌면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거든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 사이에 알려진 하나님의 명성이죠.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잖아요. 단순한 호칭이죠. 물론 사람도 이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 의미를 고려하면서 부르진 않잖아요. 제 이름의 의미를 아세요? 그리고 부르실 때마다 철, 중, 아,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저는 저분이 저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아니죠. 그냥 구별하는 이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뭐 다른 구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자신을 알리세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또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할 때 중요한 하나님의 알매 내용, 경배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수단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시의 수단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출애굽기 3장이죠. 여호와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알리셨잖아요. 결국 여호와라는 이름은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뭐 거칠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다 라는 뜻이 여호와라는 그 호칭에 담겨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 가지죠. 그 이름에는 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담겨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그리고 뭐 용사,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뭐 자비의 하나님, 영광의 왕, 이런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수없이 많은 이제 칭호 한자어로 부르는 이름들은요.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의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에서 완성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계시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성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하면 설교 때 하나님 속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속성은 원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주로 철학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존재, 어떤 개체가 있으면 또 존재가 있으면 뭐 나무, 뭐 사과 이런 게 있으면 그 존재의 어떤 나타나는 특징,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사과하면 둥글, 대체로 둥글고 빨갛고 맛이 어떻고 단단하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잖아요. 그 총합이 그 존재를 이해하도록 하는 중요한 현상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속성이라 하는데요. 주로 신학에서 많이 쓰기도 합니다. 신학에서는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항상 존재하는 하나님께 존재하는 특성을 속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과랑은 달라요. 물질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하나님의 본질은 사실상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본질은 피조물 가운데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그것도 이제 특별히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간에게, 인간이 지혜가 있고 인간에게 인격이 있잖아요. 인간은 물질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부분도 있죠.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어떤 개념적인 부분, 초월적인 속성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차별되고 초월적인 존재이시죠. 우리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 한계에 제한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으로 설명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가 영원하지 않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다. 우리는 항상 변하잖아요. 이런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 설명, 그것을 속성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우리에게도 있는 인격적인 속성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뭐 자비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다. 이런 표현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보통 속성이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치는 또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요,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타락 안 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알려지면 거기에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마땅히 고개를 숙이고 마땅히 경외해야 되는, 두려워해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성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의로우심, 완전한 의로우심, 하나님 모든 피조세계를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분의 지혜, 그분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풍성한 사랑이, 사랑으로서의 그분의 성품,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그분의 이름이 알려지면 실은 우리가 시편 145편을 읽었잖아요. 그 다윗처럼 거기에 탐복해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원래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연세계에서 굉장히 크고 압도적인 어떤 자연 공간 속에 가보면 우리가 입이 떡 벌어지면서 우와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저도 이제 가끔 여행 가서 그런 어떤 큰 압도적인 경관을 보고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워낙 주는 그 인상이 그 보고 있는 대상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위대해 보여서 뭐 그 앞에 마음을 숨길 수 없는 거죠. 그 내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엄청나다.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만약에 시각 장애인이 동일한 데서 뭐 나이가라 보면 나이가라 폭포 혹은 뭐 그랜드 캐년이면 그랜드 캐년 그 앞에 딱 섰을 때 시각 장애인은 전혀 그러한 감흥을 그러한 고백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죠? 마치 그와 유사해요. 지금 우리 상태가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뭐 그 자체로 그냥 영광이에요. 그런데 악한 인생들이, 우리들이 그것을 모릅니다. 탐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큰 무지고 얼마나 큰 사실은 진실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건지 몰라요. 떡하니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우리의 무지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참한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그 인간 역사에서는 이런 인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져도 그게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그게 진실이 아닌 것처럼, 그게 큰 어떤 영향이 없는 것처럼 늘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이런 악영향들이 모든 피조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실 그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세 번역 알려드렸죠? 어떻게 기도하게 한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70억, 80억의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은혜죠. 그래서 오늘 대여름답 보면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대여름 다시 보시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면 첫째 강구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옳게 공경할 수 없을 정도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적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게 전제예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모릅니다. 마치 아까 예를 드렸던 시각장애인이 볼 수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와서 뭐 그랜드 캐논 앞에 섰어요. 그런데 볼 수 있는 사람은 우와 대단하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옆에 사람한테, 보는 사람한테 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장엄한 모습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발. 크기가 얼마나 크고 깊이가 얼마나 하고 이런 어떤 모양들이 있고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기도가 사실은 주기도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눈 감겼어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 눈이 감겨서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무지해져서 못 봐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이름의 그 거룩함을 제발 알려주세요. 보게 하세요. 이게 첫 번째 강문입니다. 은혜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하나님과 그의 이름들, 속성들, 규례들과 말씀, 사역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들이 가르치는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계시 수단을 말씀드렸죠. 자기를 알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사실 이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 이미 은혜가 시작된 것이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 이 기도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어렴풋이 희미하게 영안,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조금 보게 하시는 이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것에 사실 우리가 놀라야 됩니다. 칼빈 선생님은요, 이 간구와 기독교 광야에 보면, 성권에 보면 주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기도가 우리의 큰 수치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의 배은 만덕함,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마치 자녀가 저기 주원이도 있고 원준이도 있는데 주원이 원준이가 저 엄마 필요 없어요. 언제 엄마가 저를 낳았어요? 본 적도 없는데 전 내 마음대로 살래요. 하는 거 똑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아빠가 저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게요. 제발 저 귀찮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저 예배 나러 가지 마세요. 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제 인생은 제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함과 악의죠. 그죠? 이걸 누가 악하지 않다고 했습니까? 이 악의를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미련해요. 그거 항상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 이상으로 미련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면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게 시작될지 도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그냥 상상해보면 우리의 무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상상으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배수로 우리는 미련합니다. 진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145편을 읽었잖아요. 145편에 나타난 그 내용,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들을 찬송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절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의 뜻, 우리를 향한 뜻도 당연히 알려지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쁨으로 또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렇게 거룩하라. 너희도 그렇게 영광 떼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뜻이 가장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3계명이 떠오르죠. 제3계명. 제3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잖아요. 그 망령되이가 헛되게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인데 장난스럽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이름을 가르치신 분의 그 의도에 맞게 그 이름을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더 진전함, 더 나아가면 그 이름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뜻, 그 뜻에 마음을 두고 그 뜻을 따라갈 때 그분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이 드러나면 당연히 그것에 맞지 않는, 그것에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요. 부끄럽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다시 새롭게 만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의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구원의 방식,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너희의 새로운 존재성인, 너희와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문답에서도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단지 알게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에 맞닿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도록 해주세요.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부정적인 것들, 여기서는 뭐 무신론, 하나님 없다 하는 것, 무지, 하나님 영광을 도무지 모르는 것, 우상 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의지할 바가 있는 것처럼 피조물을 따르는 것, 신성모독, 하나님께 합당한 지식들을 갖지 못하는 게 다 신성모독이에요. 이것을 막아주세요. 이것은 결국 다 종합하면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해도 바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을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 라는 것은 제 눈앞에 또 제 주변에 어쩌면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발 드러나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와 나아가서 그 드러난 영광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 그러나 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발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품에 나아가도록 저를 이끌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어서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으로 떠받들어지는 것, 그 정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들이 지시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속성, 그것이 무엇보다 내 마음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는 항상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성품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 알을 따라 실제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단이 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말에 얼마나 우리의 겸손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정말 빈손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버젓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를 정말 멱살 잡고 끌고 가 주셔서 눈을 떠서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무지 보지 못하는 그런 미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에 눈 감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단지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뇌리를 스쳐가는 어떤 사실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우리는 항상 전 인격을 동원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우리 알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 자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일치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당연히 거기에 그리스도 없이는 그것이 되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내 안에서 드러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것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단순히 이름뿐만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성에 대해서 풍성히 알아가야 합니다. 사실상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그 간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깊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으로 늘 주목하게 해주세요. 말씀을 보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게 해주세요. 말씀으로 나를 이해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일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시하는 나,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를 통해서 이 억구를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시며 거룩하게 해주시며 라고 기도합니다만 그 억구에 묶일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깨달아질 때마다 이 간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지배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내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니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어구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었던 다윗의 시가 시편 145편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의 연장이고 확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우리의 마음을 깊게 자리할 때 그것이 나를 이끌어서 그 지식으로 살아가게 하고 그 지식을 따라 나를 변모시켜가는 바로 그 소망을 간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라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앞으로 우리 사랑하는 현장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그 모든 바라보는 바가, 알고자 하는 바가 하나님의 이름 없는 것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는 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알고 깨달아서 그것을 가지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대로 우리를 바꾸어가는 거기에 항상 소망을 두고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그 풍성한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여 주세요라는 그 간구로 다 합쳐질 수 있도록 거기에 다 포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특별히 주리오니 주의 영광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간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